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이제 거짓 대언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7절 가서 보시면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단일 정부가 되겠죠. 모든 권력을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세계를 다 통치를 하는 단일 정부의 형태를 띨 것이고요. 8절에 보시면은 또 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에게 이제 경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 7년 대환란 중에 특히 이제 후반기죠. 그 전에 저희는 당연히 휴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종교 시스템이 이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승의 표를 이제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서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정말 고도의 감시 통제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를 사고 하는지를 다 그거를 데이터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그 다음에 이제 고도의 감시 통제 시스템은 바로 전체주의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전체가 이제 토탈, 전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가 됩니다. 우리 역사상에도 전체주의가 당연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 절대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모든 권력을 쥔 독재자죠. 나와서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 특히 종교를 강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반하는 그런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체제, 그 전체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하고 고문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을 자기 체제를 찬성하게 적어도 반항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선전과 세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주의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이제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독일의 히틀러는 이제 보시면은 민족이죠. 자기 민족, 그 독일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진화론에 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은 없어져도 되고 어차피 독일 민족만 강하니까 살아남을 거니까 그래서 민족이 신이 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 이탈리아는 이제 국가를 신격화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련은 이제 당, 결국은 자기 자신이죠. 당, 자기가 이제 당의 우두머리니까 당이 이제 신이 되는 거고요. 중국의 모택동, 혁명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근데 결국은 그 혁명을 주도하는 자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신격화가 되는 거죠. 북한은 김일성은 이제 주체 사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인데, 바로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전체주의는 극우만 전체주의가 아니고 극좌, 극우 모두에서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선으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맨 왼쪽에 극좌에서 좌파, 가운데 중도, 또 살짝 오른쪽에 이제 우파,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그림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굽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도를 중심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좌파가 되는데 좌파에서 더 치우치면 이제 극좌로 가면 결국은 그게 이제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거고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에서 극으로 가면 극우에서 전체주의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나치즘과 이 파시즘이라고 하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거는 다 경험을 해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다 동의를 합니다. 이 극우로 가면 절대 안 된다. 민족과 국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럼 이제 공산주의도 분명히 역사상 다 이 전체주의로 빠졌는데 공산주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뭔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그 공산주의를 이제 이상적인 사회로 보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자본가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런 공장이나 토지, 그 다음에 뭐 생산 기계 이런 거를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를 한 거를 가지고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죠. 노동자들을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서 적절한 정당한 보수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동력 착취가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마르크스 당시에 이런 모든 사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이다. 그래서 방법은 이 생산수단을 자본가들한테부터 뺏어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면 노동자가 같이 소유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순순히 안 내주죠. 그래서 유혈혁명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뺏어와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생산수단을 이제 뺏어오게 되면, 부르주아가 우리나라 말에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아직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뺏어도 아직 돈이 숨겨놓은 돈도 있을 거고, 뭐 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 부르주아 잔당을 없애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에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추대를 해서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 기간 동안 그 남아있는 부르주아들을 박멸을 하고,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이 독재자가, 프롤레타리아에게 권력을 받은 독재자가 다시 그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한테 돌려주면서 계급이 없는 다 평등한 공산주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넘어서 독재자가 권력을 다시 돌려준 거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네, 없죠. 예. 네, 다 여기서 멈춰 있어요. 다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진짜 공산주의가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지금까지는 그 독재 때문에 안 된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경제 구조를 중심으로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이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 나머지 모든 것, 사회의 모든 것, 심지어 뭐 문화, 예술, 종교 모든 게 다 따라서 이제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딱 보니까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소련으로 됐잖아요.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이 죽고 이제 스탈린이 그 권력을 이제 이양을 받으면서 이 소련이 돌아가는 딱 이 모습을 보니 여전히 독재국가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람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렇게 유혈혁명을 해서는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서구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봐라. 원래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는 자본주의가 지속돼서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면 이 공산혁명이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를 이제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복지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람시가 얘기한 거는 야, 이렇게 유혈혁명을 통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의 각 문화, 여러 가지 역사, 교육, 그다음에 뭐 이런 예술 이런 쪽으로 다 각각 침투를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서서히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공산주의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유혈혁명을 할 필요도 없고 독재를 할 필요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론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권력이 진리를 만든다. 제가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유럽의 중심의 문화가 결국은 그 유대 기독교 기반의 문화입니다. 결국은 성경 기반의 문화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를 기준을 판단하는데 이 미셸 푸코의 얘기는 그거는 그 서구 문화에서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 기독교, 유대 기독교 가치를 채택을 해서 그거를 진리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이지 그 유대 기독교 문화, 결국은 이 성경 기반의 문화가 진짜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그런 구조, 그런 어떤 이런 유대 기독교 문화의 구조 하에서 압제를 받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자크 데리다는 미셸 푸코보다 4살 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미셸 푸코는 권력하고 권력 있는 자가 진리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어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언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언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언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뭐, 오늘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오늘 몇 시에 집에 가고 막 이렇게 다 언어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결국은 진리도 언어로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 그러면 그냥 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진리, 언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랑, 정의, 인권 이런 게 유대 기독교의 그런 구조 안에서 그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뜻을 띄었지 그 인권, 사랑, 정의의 진짜 뜻은 이 유대 기독교의 이 구조를 해체해버리면, 없애버리면 그 단어들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을 여기다 놨는데 이게 지금 다 합친 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마르크스주의 또는 네오마르크시즘 아니면 문화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마르크시즘, 신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요. 지금 유대 기독교 문화를 해체해버리고, 그걸로 이제 억압을 하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억압을 하니까 해체해버리고, 그 권력을 본인들이 쥐고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신마르크스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 기독교 문화의 그 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잖아요. 단어의 뜻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 기독교 그 구조를 해체해버렸잖아요. 본인 나름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 유대 기독교 문화의 그 구조는 철저히 현실 바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문화의 구조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현실을 없애버린 거죠. 그 현실을 없애버리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비현실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을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럼 유대 기독교 문화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람을 거기다 놓고서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언어들을 자기네들이 다시 정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아 오늘 난 남자인데 그러면은 어, 넌 남자야 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고향이야 그러면 고향아 하고 이렇게 쓰더듬어주고 이런 게 이제 그게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공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분배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불공평한 게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 그것 때문이니 이거를 없애고 분배를 해야 된다.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한 거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가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뭐냐면 권력자가 부여한다는 겁니다. 사회에는 결국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고 이거를 정하기 때문에 진리를 정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회는 그 다음에 자유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인데 이 사람들은 규범으로부터 자유죠. 규범이니 뭐냐? 바로 성경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나를 억압하지 말라. 난 남자지만 내가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지. 왜 성경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그걸 왜 나한테 들이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성별 문제, 남녀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거의 무한대의 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그렇고 생명도 수정되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이제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무작위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착상되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생명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죠. 심지어 가장 심한 건 태어나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이제는 사회적 합의라는 거죠. 말이 좋아 사회적 합의지 결국은 권력자가 정하는 게 이 바로 윤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보시면은 유대 기독교 문화는 이 사람들에게는 해체 대상이에요. 해체해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마르크스주의 극좌죠.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기독교의 해체, 기독교 문화의 해체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가 왜 극좌 사상이냐? 지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극좌 사상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사상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신마르크스주의가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사실 역부족이에요. 미국 저 이제 대학에 있지만 미국 대학 가는 교수들, 대학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선진국들 이제 신마르크스주의가 그쪽을 중심으로 이미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또 이들이 또 주도하는 국제기구들 있잖아요. 유엔들 보시면 유엔들의 정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그 신마르크스주의의 냄새가 너무나 풀풀 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죠. 경제를 보시면은 결국은 시장 경제는 이제 자유 경제죠.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합의하에 가격이 결정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요즘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정부가 완전히 개입을 합니다. 강력한 정부의 파워로 이제 개입을 해서 가격도 정하고 임금도 정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또 부동산 정책 또 발표가 됐는데 토지 거래 허가제죠. 이거는 사유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유재산은 개인의 영혼의 자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있어야 먹고 살 게 해결돼야 자기가 자기 영혼대로 자기의 영혼이 하는 그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지 이 목을 딱 틀어잡히면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을 보시면 뭐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 법이 왜 무섭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 기독교 문화는 현실 기반으로 바탕을 하죠. 과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생명의 시작은 수정부터고 남녀의 구분은 XX, XY 염색체 그 차이로 이런 사실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신마르크스주의는 비현실적으로 합니다. 그냥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실. 내가 그냥 느끼면 그렇게 느끼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아예 반론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렇게 성별이 딱 두 개 다 얘기하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람 잡혀가게 되고 이런 지금 결국은 이게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도 이제 명분은 이제 기득권이 그걸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더욱더 공고히 한다 해서 이제 정의로운 입법과 사법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뭐 공수처도 만들고 지금 검찰도 없애고 지금 사법개혁 하는데 이거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분이면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한국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의 자유와 이제 정부의 권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아무튼 그 좌쪽이건 우쪽이건 극으로 치달으면 결국은 전체주의를 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제 개인의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극좌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고 극좌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려면 주민들을 감시하지 않고는 또 통제하지 않고는 이 전체주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런 소련, 중공, 그다음에 동독, 북한 다 이런 감시체제 시스템이 있었죠. 이때는 다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원을 심어놓거나 이래서 서로 고발을 하고 서로 밀고를 하게 만드는 거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당세포라고 그러는데 뭐 공장, 학교, 뭐 농촌, 심지어 행정기관 이런 데에 그런 요원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장 같은 데서 일할 때 표정이 좀 안 좋은 표정으로 일한다. 하기 싫은 표정으로 일한다. 그런 것도 고발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공, 이 공산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이제 공산화가 되고 나서 이 소련식 당세포 제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거의 똑같이 이제 그런 감시 통제를 했고요. 2014년부터 중국이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독 보면은 여기도 이제 슈타지라고 이것도 이제 감시제도입니다.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정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5명, 6명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정보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5호 담당제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거 뭐 배운 것 같은데 다섯 집씩 묶어갖고 서로 감시를 시키는 겁니다. 서로 감시를 시켜서 무슨 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게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전체주의, 단일 정부, 단일 권력이죠. 그 다음에 단일 종교,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도의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항상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 체제의 초기 모델이에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전체주의 플러스 고도의 감시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회신용 시스템, 영어로 이제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시진핑 정부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당이 내세우는 목적은 아주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인민들이 아주 긍정적인 경제 관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덕 관념, 특히 이제 애국심, 그다음에 노인 공경, 그다음에 근면, 요게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핵심 가치들인데요. 그거를 이제 증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 점수는 이제 각각 이제 주민번호처럼 이제 고유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이 이제 점수가 이제 매겨지는 겁니다. 거의 일거수 일투족이 이제 감시가 되면서 그 점수가 매겨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재정 상태, 뭐 빚이 있는데 잘 안 갚는다.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너무 그냥 점수가 확 내려가게 되겠고 심지어 빚이 많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그 동네의 전광판에 얼굴과 이름을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면은 미국에는 있는데 이렇게 지도에 성범죄자가 내 동네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여기는 빚을 안 갚으면은 이게 딱 나오면 이 동네에 누가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있구나 이런 게 지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관계망, 누가 친구고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SNS에 어떤 글을 올리고 이런 것도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독서도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온라인으로 어떤 책을 사는지. 그래서 만약에 공산당에 반대되거나 그걸 비판하는 내용의 책들을 읽으면 그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초에 이제 중국의 30개 도시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개 도시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회 신용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좀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AAAI 컨퍼런스라고 그 인공지능 관련 굉장히 좋은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202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그것도 이제 관리를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신장 지역이 여기 있는데 여기 신장에 지금 어느 족이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민족이? 위구르 민족이 살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 감시 대상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칼을 구매했는지 또 자동차 연료를 주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개인 주거 단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네 집에 가고 누가 또 방문을 하고 이것까지 다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상하이에 보시면은 상하이는 이제 어니스트 상하이라는 결국 그 앱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제 앱으로 이렇게 해서 100개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약 3천여 가지의 정보를 지금 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그 정보를 얻어서 그걸로 이제 신용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무슨 어떤 사회 보험료 같은 거 미납자는 정부 혜택을 이제 제한하고 또 감시를 강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주라고 그러죠. 푸저우. 여기는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은 이 앱을 이렇게 딱 실행을 하면 자기 신용 점수가 그냥 바로 뜹니다. 내가 몇 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교통 경찰 같은 데서 이제 그런 16개 부처에서 나온 50개 위반 사항으로 신용 점수를 계산하고 만약에 뭐 헌혈을 하면은 점수를 올려 줍니다. 헌혈을 하면 이제 점수를 올려 주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선정 같은 데가 교통 규칙 위반자들을 이제 공개해 버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교통 규칙을 빈번하게 어기게 되면은 소비 활동하고 대출 받고 이런 거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게 가능하려면 지금 AI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다섯 집에 한 명씩 뭐 이렇게 정보원을 심어서 했지만 지금은 이거가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인구도 훨씬 많아졌고 했기 때문에 지금 AI 기술을 다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안면 인식하고 또 행동 인식 지금 기술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했고요. 이거를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한테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기술 개발을 막 해가지고 정부의 그 돈을 받아서 지금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이제 감청을 하는 거죠. 감청하고 그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음성 그 성문이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이제 목소리가 지문처럼 이제 달라서 그 음성 그 성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홍채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홍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심지어 DNA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면 인식을 보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갖고 이 고유 번호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다 인식이 지금 가능하고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이 중국에 있는 CCTV가 뭐 그 포브스지에서는 뭐 7억 대 이상이 있다 그러고 또 그 뉴욕타임스에서는 뭐 10억 대 이상이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데 사용하는 그 감시 카메라들이 10억 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 얼굴로 딱 누구인지 인지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데이터를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HBO 방송국의 기자인데 지금 중국에 가서 지금 여기 공중 화장실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화장지 있잖아요. 휴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안면을 인식해서 휴지를 딱 요만큼 줍니다. 그래서 나는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러고서 또 얼굴을 갖다 대면 10분 뒤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인식을 해갖고 한 사람이 조만큼 10분에 한 번씩만 조만큼씩 받을 수 있게 이미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이 이 정도로 흔하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행동 분석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면으로 가지고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색깔 옷을 입었는지 그다음에 마스크는 썼는지 안 썼는지 그다음에 어떤 공공 장소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다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그 학교, 공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까지 보고 있습니다. AI가 표정까지 다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좀 속된 말로 썩은 표정이라고 그러죠. 그 썩은 표정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또 제재의 대상이 되겠죠. 점수가 내려가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저 혼자 살고 그다음에 내 친구는 나보다 능력이 못한데 다섯 식구면은 그 친구가 더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안 납니다. 당연히 일할 맛이 안 나겠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뭔가 이게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면하고 이 작업 태도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면 바로 이렇게 여기 전광판에 여기 지금 무단횡단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단횡단자가 이제 길거리 전광판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쫙 이제 게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사용되는 거고요. 이런 지금 여기 이 동영상은 제가 몇 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좀 최신 자료를 좀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가 좀 거의 한 7년 전, 6년 전 자료가 많고 최신 자료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이제 그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취재를 했어요. 이거는 2022년에 이제 취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시 카메라로 표정, 얼굴, 뭐 행동 이런 거를 감시하는 거 이외에 또 핸드폰을 또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움직이면서 기지국을 이렇게 바꾸면서 가면서 위치 동선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어떤 이메일을 받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앱을 깔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지갑, 그죠? 인터넷, 온라인 페이,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SNS에 올리는지도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들, 이런 거를 지금 다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핸드폰이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쓰잖아요. 물론 블루투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핸드폰, 그 셀룰러 신호라고 그러죠. 기지국에 접속하는 신호랑 여기 이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라고 그러죠. 와이파이 이제 신호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접속을 하는데, 와이파이 그 이 기지국에 접속할 때 여기 이제 임지 캐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전화의 사용자 고유번호예요. 그러니까 요 번호를 딱 알면은 제가 딱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동 전화 회사에서. 그래서 요거를 사이에 딱 넣어가지고 이 핸드폰이 원래는 여기로 기지국으로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요거를 통해서 연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로그인 정보 같은 거 이런 거를 빼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 스니퍼라고 그러는데, 스니프는 이제 그 강아지 같은 강아지가 이제 냄새를 킁킁 맡는 걸 이제 스니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와이파이 사람이 와이파이 데이터를 쓰면 핸드폰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쓰냐, 이제 감지를 한다는 거죠. 킁킁킁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감청 장치라고 그러는데 요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요게 이렇게 밖으로 걸려 있는 게 있고, 감시 카메라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그 접속하는 그 사이에 얘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얘를 특히 이제 나가는 거 이거를 이제 감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핸드폰이 여기 이제 각각 그런 이제 와이파이 스니퍼들이 감청 장치들이 있어서 핸드폰이 이제 움직이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에 요걸 보시면 이제 어떤 앱이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신장 지구, 아까 그 위구르족이 사는 그 지구에서는 그 만약에 앱에서 위구르족 언어의 사진 앱이 깔려 있으면 특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별 감시 대상. 왜냐하면 이제 위구르족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포스트를 SNS에 어떤 반공산당적인 포스트를 하거나 할 때는 바로 거기서 이동통신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를 바로 받아갑니다. 받아가서 그걸로 이제 또 신용점수를 낮추고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신용점수가 높으면 아주 사소하게는 동네 커피숍에서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자전거 앱을 활용하는데 그것도 비용을 또 할인받거나 또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신용점수가 낮으면 비행기 기차 이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이 넓은데 뭐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럼 완전히 그냥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중국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인데요. 보시면 뭐 포스팅 내용, 친구 어떤 친구가 있는지, 또 어떤 결제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걸 사는지, 그다음에 검색은 어떤 거 하는지, 그다음 어떤 포스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런 게 다 감시가 되고, 또 술을, 그 다음에 술을 사는지, 또 사면 얼마나 사는지, 또 게임을 하는지, 게임을 많이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사치품, 뭐 이런 거 사는 거 다 이제 감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신장 지역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카시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구르족이 엄청 많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 와이파이 감청장치가 이제 몇 개인지 이제 세봤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 작은 동네에서 38개가 그 와이파이 감청장치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히 지금 감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2015년에는 이 와이파이 감청 장치, 그 전화, 휴대전화 감청 장치가 원래 여기 산동 지방 요 한 군데에서만 지금 그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는데 지금은 중국 전역에서 지금 이 장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런 휴대전화랑 그다음에 안면 행동인식 이거랑 다 지금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면은 사람이 이거 손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 해서 AI로 그다음 큰 데이터가 어떤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쓸지 이런 그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을 보면 개인 정보 다 나오고 이제 어디를 얼만큼 방문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정보가 이제 다 이게 종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행동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그다음에 어떤 차를 소유를 했는지 또 타고 다니나,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op 3 friends, 어떤 제일 친한 3명 친구, 그거 이제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가 뭔가 계속 잘못을 하면 그게 또 신용점 제 신용 점수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좌제가 또 있어요 이게. 그리고 중국 최근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현금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면적으로 현금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심지어 그 노점 하시는 분들도 QR코드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쓰려고 해도 거스름돌이 없어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실물 화폐를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의 없앴습니다. 거의 없앴고 대표적으로 요 알리페이라고 위챗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카카오페이처럼 그걸로 이제 페이를 하거든요. QR 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대 와가지고 그 우리의 경제 활동을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경제 활동을 제재하려면 돈을 쓰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화폐로 계좌를 동결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앱에서 지불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미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예수님 오셔서 이제 환란기가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정치적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호주 외국인이거든요. 호주 외국인이 중국에 가가지고 엄청 신기하다면서 이 숄츠를 올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물건을 사고 손바닥 지문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손바닥 지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은 띡 하면서 결제가 되죠.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은 이제 훨씬 지금 이런 테크놀로지는 많이 뒤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손바닥 이제 지문을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보안 그걸 하는 거를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문은 이미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일개 그 편의점에서도 지문으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좀 숨막히시지 않나요? 네, 숨막힙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네. 자 음성 인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 감시 카메라 안이나 아니면 밖에 고성능 마이크를 달아서 반경 90m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녹음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것도 AI 기술이 필요하죠. 녹음이 뭐 새 소리도 들어올 수 있고 무슨 소리 뭐 별 어디 부딪히는 소리, 잡소리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음성 신호만 이제 뽑아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스 프린트라고 해요. 성문이죠. 손에 지문이 있듯이 목소리에도 성문이 있어서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아 이거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홍채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DNA. 여기 이제 YDNA라고 한 거는 DNA 정보는 남자들한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 염색체를 통해서 뭐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내 아들 이렇게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남자들이 이제 DNA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장 지역의 그 홍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는 이제 외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회사에서 말하기를 아 이제 이거는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그 사회 신용 시스템 관련된 서류 문건들을 입수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분석을 하고 동영상을 만든 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홍채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네는 지금 3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문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 지금 이 민방위 같은 거예요. 한국으로 보면 이런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홍채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염색체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Y 그 남자 염색체를 지금 계속 지금 수집 중이고요. 2014년에는 이 해난 지방에서만 데이터베이스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그 뉴욕타임스에서 취재를 할 당시에는 벌써 지금 이만큼 다 지금 DNA 데이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할 때 추진할 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범죄자들을 찾기가 너무 쉽고 그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반대급부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길에서 손을 이렇게 딱 따가지고 피를 이렇게 해갖고 DNA 데이터를 지금 이게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각 마을에서 한 가족도 놓치지 말고 각 가족에서 한 명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가지고 지금 한 명도 안 빼놓고 지금 DNA 데이터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좀 답답한데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깝깝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중국인들한테 그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설문을 했어요. 근데 80%가 좋다. 80%가 좋다. 그리고 강한 반대는 1%밖에 없습니다. 1%. 왜냐하면 특히 이제 노년층은 이제는 좀 자유롭게도 살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들 텐데 오히려 이런 자잘한 그 혜택 때문에 강하게 찬성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숨막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선전하고 검열해서 그 잠재적인 억압력,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듣고서 그 다음에 그냥 긍정적으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정말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로나 시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K-방역을 뭐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요. 그때 막 매스컴을 막 태우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K-방역 때 한 게 무엇이죠? 마스크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백신 의무화했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정부의 지시가 나오면 목숨 걸고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런 특별한 전염병인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는 강제화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 씌우는 문제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나위에 다른 사람이 내 몸에 뭐를 걸치게 하거나 강제로 뭐 주사를 맞게 하거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그 기간에 그냥 다 와서 같이 다 예배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강제하는 거 아니죠.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나와서 드리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한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 한국 국민들은 전체주의에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회신용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것도 무섭지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준비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 마스크 정부가 써달라고 권유해서 내가 우리 자발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냐면 지하철에서 탔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막 진짜 막 주먹 싸움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체주의거든요. 나랑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폭력을 동원하는 거. 그래서 야, 한국이 정말 위험하구나. 특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교육을 합니다.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하냐?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미리 정해놓은 답을 시간 내에 빨리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이거는 왜 이게 답인가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시간 없는데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빨리 진도 빼야지.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2년 되신 분을 만났어요. 조선족 분인데 그분은 그 공산당에 반대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왔는데 한국이 중국을 너무나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 정말 당황스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정책하는 거 보고 입법하는 거 보면 정말 큰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지금 이 전체주의와 감시 시스템을 진짜 거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1948년에 쓰여서 1949년에 발표가 된 책이 출판이 된 책인데 이거를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빅브라더가 결국은 독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부 당원이 있고 외부 당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롤이라고 돼 있는데 프롤은 프롤레타리아를 아마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85%인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빅브라더가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문장이 뭐냐면 빅브라더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롤들은 그냥 놔둡니다. 감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생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란물을 계속 공급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헤게모니를 지금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권력이죠. 헤게모니라는 건 권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 기독교의 그 문화 구조를 이미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신을 내려놓고 인간을 위해 올려놓고 인간 위주의 어떤 언어 그다음에 진리의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생각한 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서 본 형상이 마지막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쇠가 바로 이 신마르크스주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체주의로 철권 통치를 하고 그 철학은 그 진흙은 그나마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진흙, 인간성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대립구조가 아닌가, 마지막 세상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마르크스주의가 확산될수록 기독교는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뭐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논쟁을 안 했습니다. 논쟁을 안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분이 그래요. 어차피 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어떤 자녀가, 제가 애가 셋인데 제 입장에선 얘가 좀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애들끼리 만약에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한 애가 우리 빨리 이거를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야, 우리는 맞아야 정신을 차려. 어차피 맞을 거야. 그냥 맞고 정신 차려. 이러면 그게 부모 마음이 자식을 때리면서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나는 정신을 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체주의로 가고 있지만 그 타이밍을 최대한 늦춰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암울한데요. 마지막 제가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보실까요? 7장 2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 후반기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그 철권 통치로 지금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다음 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며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 권세와 온 하늘에 있는 왕국의 위대함에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거는 우리들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 네. 네. 근데 솔직히 자녀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도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해피엔딩일 거를 알고 보면 솔직히 좀 재미는 떨어지지만 긴장이 덜 돼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피엔딩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좀 마음 편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나누고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